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남부 등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가자지구 남부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인 칸 유니스 소재 나세르 병원 근처에서 이날 새벽 여러 차례의 공습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칸 유니스 알 아말 인근 민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 최소 2만 674명이 사망하고 54,536명이 부상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가자지구 내 알악사 병원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상자가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선 현지 병원들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 고조되고 있는 적대 행위로 몇 안 되는 남은 병원들마저 감당할 수 없는 긴장 상태에 놓인 데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양측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사라질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가 전쟁 중단을 얘기하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평화를 위한 3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파괴와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그리고 팔레스타인인 사회 전체의 급진화, 탈피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자지구는 재건될 수 있으며 중동에 보다 광범위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가족들이 석방 촉구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행한 의회 연설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 없이는 남은 인질 구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투를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화르는 이날 개전 뒤 첫 공식 메시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화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격렬하고 폭력적이며 전례 없는 전투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제기한 점령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미국 기업 한 곳과 개인 두 명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정부가 이달 초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리 두 명과 세 개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불법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한 미 정부 분석회사 카론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카론사의 조사 책임자인 에드먼드 쉬 국장과 민간기구인 선진국방연구센터 전 직원 니콜 모그레 씨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며 이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중국 내 모든 자산들은 동결되며 중국 영토 내 기관 또는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등 활동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51개 회원국들은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의적 구금과 강제노동, 종교와 문화전통 탄압 금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어제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에 대한 보복공격을 단행했다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날 새벽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병사들이 자살공격용 드론 한 기를 동원한 공격을 받아 중상자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지시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눈물이 무기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눈물에 냄새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소개한 눈물 냄새가 사람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미국 듀크대 신경과학자들의 연구고요. 슬픈 영화를 본 여성들의 그 눈물 냄새에 반응하는 남성들의 공격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화가 날 수밖에 없도록 설정한 컴퓨터 게임을 할 남성들에게 눈물 냄새, 식염수 냄새를 맡게 한 뒤에 그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눈물 냄새를 맡은 남성은 식염수 냄새를 맡은 경우보다 44% 정도가 덜 공격적이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눈물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 공격성과 관련된 뇌신경망의 움직임이 적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 여성의 눈물 냄새에 남성 호르몬, 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다는 이전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눈물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눈물에 어떤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눈물이 사람의 공격성을 제어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기들에게 눈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진화의 산물일 수 있다고도 추측을 했습니다. 한편 가디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 일부 현실에서 눈물의 공격성 그 감소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영국의 한 심리학자의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이고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일곱 번째 순서 국제연합 창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이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청진과 선봉 지역은 한때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20도 안팎, 영하 20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삼지연이 영하 24도, 장지는 영하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함흥과 함께 영하 9도고요. 개성이 영하 7도, 원산 영하 7도, 신의주가 영하 10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20도, 해산은 영하 2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4도, 신의주 3도, 함흥 5도, 해산은 영하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구름 많이 끼고요. 먼바다는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크림반도에 있는 해군 함정이 손상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이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업계를 비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하마스의 지도자가 공개 메시지를 냈다는데 이 소식부터 보죠.
네, 하마스 지도자 아히야 시나르가 알자지라 방송에 서한을 보냈다고 몇몇 이스라엘 매체가 25일 보도했는데요. 시나르는 이 서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 시나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 서한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쓰여 있습니까?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치열하고 폭력적이며 전례 없는 전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을 분쇄하고 있다면서 하마스는 점령군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나르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하마스가 강조한 것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시나르는 또 이 하마스 군사기구인 카삼 여단이 이스라엘군 천여 명을 살해했고 이스라엘군 군용 차량 750대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주장은 이스라엘 측 발표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안에서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56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시나르가 이스라엘군 전사자와 부상자 수와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시누아르는 하마스의 지도자입니다. 시누아르는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르가 이 가자지구 안에 숨어 있는 걸로 보고 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하마스는 항전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네,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여당인 리쿠드당 의원들에게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이스라엘 정부가 전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이 언론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그 휴전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 소탕 작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도 의원들에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전쟁은 끝까지 이를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반영한 그 평화 조건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제시했네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의견란에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하마스 파괴와 가자지구 비군사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회의 급진화, 탈피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최근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에 제안했다는 평화 안도 함께 알려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안은 일단 일시 휴전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를 중단하자는 겁니다. 이 방안은 또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 모든 정파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과도 정부를 구성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고 장차 대통령과 의회 선거를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가 제안한 평화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양측이 이 방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편 AP통신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이 이 방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인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그 평화안이 양측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 보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하게 분쇄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평화안에 하마스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평화안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 가자지구 통치권을 앞으로 구성될 과도 정부 쪽에 넘겨야 하는데 하마스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AP통신은 이 양측이 이 방안을 완전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다른 외교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에 있던 러시아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페오도시아 항구에 있던 상륙함 한 척이 26일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파손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우크라이나 군용기가 발사한 유도미사일들의 대형 상륙함 노보체르카스크함이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페오도시아는 크름반도 남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민 수가 약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 보죠.
네, 러시아가 강제로 합병한 이 크름 자치공화국의 이 세르게이 악쇼노프 수반은 이번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6채가 손상됐고 몇몇 주민이 임시 거처로 대피했다고 악쇼노프 수반은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이번 공격을 확인했습니까?
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조종사들이 순항미사일로 페오도시아항을 공격해 이 노보체르카스크함을 파괴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노보체르카스크함이 공격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해 3월에 이 러시아가 점령한 베르잔스크항을 공격해 이 노보체르카스크함이 파손됐고 또 다른 상륙함인 사라토프함이 격침됐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니콜라 올레슈츠크 우크라이나 공군 총사령관은 이번에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노보체르카스크가 지난해 흑해에서 침몰한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함의 길을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올레슈크츠크 사령관이 언급한 그 모스크바함 격침이요, 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거둔 큰 전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스크바함이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 폭발이 나고 이후에 항구로 예인되던 중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스크바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작전 중에 침몰한 가장 큰 러시아 전함입니다.
네. 자, 상황을 쭉 짚어보면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에 있는 항구들을 자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항구들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자 이 크름반도 세바스토폴항에 있던 이 해군 함정들 가운데 상당수를 이 크름반도의 또 다른 항구인 이 노보로시스크항이나 페오도시아항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사실상 뭐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러시아군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죠.
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시에서 남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마린카를 완전하게 점령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이 마린카 점령으로 적군들을 도네츠크로부터 더 멀리 밀어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쪽의 발표를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러시아 측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슈투푼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우리 군이 여전히 마린카 행정구역 경계에 있고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시가 완전하게 파괴됐지만 마린카가 완전하게 점령됐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 성탄 메시지에서 무기 업계를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황이 기독교 성인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25일 이 바티칸 섬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서 이 성탄 메시지를 내고 군중을 축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메시지에서 평화를 촉구하면서 이 무기 산업과 전쟁을 부추기는 이 그들의 죽음의 도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무기 산업이 분쟁을 조장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올해 지구촌에서 벌어진 전쟁과 분쟁에 무기 업계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교황은 이 전쟁의 꼭두각시들을 움직이는 이익과 수익을 밝히기 위해 이에 대해서 말하고 글을 써야 한다면서 무기 생산과 판매 또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에도 무기 업계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교황은 이 무기 산업이 이 죽음의 상인들이라고 자주 비판했는데요. 특히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무기를 시험하거나 무기 재고를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성탄 메시지에서 세계 분쟁 상황을 언급해오기도 했고요.
네, 교황 성탄 메시지는 보통 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재앙에 대한 한탄 등을 담았는데 올해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 메시지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 시리아와 예멘, 우크라이나, 남수단, 콩고 그리고 한반도 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적 솔선과 대화 그리고 안보를 통해 폭력과 죽음을 극복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교황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서 감행된 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에 비통했다면서 이 모든 인질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또 이 가자 지구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구호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군 작전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끔찍한 피해를 끝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에 인질들 풀어주고 즉각 휴전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도 있죠?
그렇습니다. 교황은 이날 성탄 메시지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지로 뒷받침되는 당사자들 사이에 진지하고 끈기 있는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교황은 그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 거행된 성탄 전야 미사에서도 이번 팔레스타인 그 분쟁을 언급했더군요.
네, 교황이 이날 미사에서 평화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가 예수가 태어났던 바로 그 땅에서 헛된 전쟁 논리에 함몰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렇죠.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그 예수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적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황은 미사에서 오늘 밤 우리 마음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왕자인 예수는 이곳에서 헛된 전쟁 논리에 의해 다시 거부당했고 예수는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그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했던 그 평화의 메시지가 그곳에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25일 성탄 메시지에서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성경 이야기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올해 이곳은 슬픔과 침묵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 초기 경선 지역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일리 후보 측은 첫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주를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대규모 항공 지연 사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올해도 일부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이어서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자가 최근 닷새 동안 약 5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공화당의 경선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금 유독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이 지지율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선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눈길을 끄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헤일리 후보 측이 공화당 첫 경선이 진행되는 아이오와주를 집중 공략하는 계획을 세워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헤일리 주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지 수치부터 보죠.
예. 여론조사 기관인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지난 22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예비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3%,
예.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29%였습니다.
네.
두 사람의 격차가 4%포인트로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뉴햄프셔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뉴햄프셔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초기에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여준다고 해서 민심 풍향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공화당은 1월 15일에 아이오와주에서 첫 번째 경선 일정인 코커스를 열고요. 1월 23일에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를 진행합니다.
네, 미국 대선을 좀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경선 방식이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자, 미국 대선 후보 경선 방식에는 당원들만 모여서 후보를 뽑는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있고요.
네.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오와주는 당원대회 방식이고 뉴햄프셔주는 예비선거 방식입니다.
네. 자, 니키 헨리 후보가 일단 뉴햄프셔주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코커스가 열리는 아이오와주는 어떻습니까?
예, 아이오와주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아이오와 지역 유력 매체인 디모인 레지스터와 NBC 뉴스, 메디아컴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1%에 달합니다.
네네.
지난 10월 43%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렇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지율 19%를 기록했고요. 헤일리 후보의 지지율은 16%에 머물렀습니다.
뭐 헤일리 후보로서는 지금 아이오와주를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슈퍼팩, 즉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은 아이오와주 코커스 전까지 10만 가구를 방문해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간제 직원을 고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예. 뭐 내년 1월 15일이면 정말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게다가 선거 자금도 대거 투입됩니다.
예.
AFP, 이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은 헤일리 후보가 이 광고와 선거 운동에 57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정 자료에 따르면 헤일리 후보는 지난 7월 현재 7,4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는데요. 뭐 선거 자금 모국에서도 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이렇게 약진하고 있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협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은?
네. 네. 뉴햄프셔주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바짝 추격했지만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와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헤일리 후보가 이렇게 부상하면 가장 긴장할 사람은 누군가요?
예, 헤일리 전 대사의 상승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후보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보이며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다 이렇게 거론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도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뉴햄프셔주의 경우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6%로 떨어졌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이런 상승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앞서 뉴햄프셔주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헤일리 후보를 자신이 붙인 이 새 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대가리에 관한 가짜 뉴햄프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며 조사 결과가 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헤일리 후보 측은 이제 두 사람 간의 경쟁 이미 분명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외부 인사들에게 헤일리 전 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내부 인사들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는 이 골수 지지층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헤일리 전 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예, 이런 그 지지율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뭐 경선 지형이 좀 변화를 보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헤일리 전 대사의 약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은 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은 초기 경선을 주도해 3월 중순까지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은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사람들이 각자의 집과 일터로 복귀하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예. 올해는 어땠습니까?
예, 올해는 비교적 날씨가 포근하면서 작년과 같은 항공 대란은 없었습니다. 네. 항공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 가운데 138편이 결항됐고요. 136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뉴스에 그 공항 그림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항공편이 수천 편씩 결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한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피해가 컸습니다. 네네. 항공사 결항률이 20%를 넘기면서 항공 대란이 며칠째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사들이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관련 직원 수천 명을 고용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올해도 운항 차질로 여행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지난해도 그 항공 대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해 연말 17,000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결항해 여행객 200만 명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네네. 미 연방교통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최근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예. 올해 연휴에도 차질을 빚은 겁니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총 426편의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결항되고 약 2,700편이 지연됐고요. 25일에도 52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쪽에서는 왜 이렇게 운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까?
예, 항공사 대변인은 23일과 24일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올해 연말 연휴가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이면 또 새해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지난 23일부터 새해 첫날인 1월 1일 사이 약 1억 1,500만 명이 항공편이나 차량을 이용해 최소 80km 이상을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보다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야말로 대이동이네요. 예. 지난달에 그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죠?
예,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은 뭐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네. 특히 11월 26일 일요일에 미 연방교통안전국의 공항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290만 명으로 이는 하루 단위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라고 TSA는 밝혔습니다.
뭐 대략적인 분위기만 봐도 지금 여행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포근한 날씨도 올해 한몫했는데요. 하지만 중서부 지역은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남부 지역에선 일부 좀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교통정보 제공업체인 INRIX는 12월 23일과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28일을 올 연말 연휴 기간 도로가 가장 붐비는 날로 예측했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남부 국경 지역으로 갑니다. 멕시코하고 국경을 접한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월경자 수가 최근에 또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닷새 동안 국경순찰대가 약 5만 명의 불법 이주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만 명의 불법 이주자가 적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세관 국경보호국이 11월에 그 불법 이주 관련 통계를 발표했죠?
예,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22일에 발표한 월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적발된 불법 이주자 수는 약 2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거의 27만 명을 기록한 지난 9월과 25만 2천여 명을 기록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미국의 남부 국경하면 그 텍사스주의 이글패스라는 곳, 엘파소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글패스 쪽에 그 불법 이주자 수가 지금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고요.
네, 이글패스가 포함된 델 리오 지역의 국경 순찰대만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동안 많게는 4천 명의 불법 이주자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는 이 지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내부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뭐 이런 불법 이주자들의 월경 막기 위해서 국경 단속을 아주 강화해 왔는데요.
예, 텍사스주는 론스타 작전이란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주 예산을 투입해서 국경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지난 여름부터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에 약 1000피트, 그러니까 305미터 길이의 부유식 수중 장벽을 설치했는데요.
네.
같은 시기 강변 저지대에 가시 철조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으로 텍사스 남부 국경을 넘으려고 의심되는 이주자를 경찰이 체포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법 시행 전 불법 이주자가 몰리는 것으로 불이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텍사스주하고 멕시코를 잇는 그 화물 열차 통행로가 개방이 됐다는 소식인데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는 또 이걸 일시 폐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예, 18일부로 일시 폐쇄됐던 이글패스와 엘파소에 있는 화물철도가 22일 오후에 다시 또 빗장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멕시코 당국의 협력에 감사를 포하며 앞으로 며칠 동안 하루 24시간 화물철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CBP는 화물열차를 통해 이주민을 수송하는 밀입국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화물철도를 일시 폐쇄했는데요.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농업과 무역 등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외무부는 22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역동적인 무역 흐름을 보정하고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국경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멕시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저희가 지역을 얘기했었는데 이글패스 국제교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닫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CBP는 텍사스주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이글패스 국제교량 원이, 그러니까 일이 여전히 폐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글패스 국제교량 일은 지난 달 말에 잠정 폐쇄됐습니다. 자, 이외에도 같은 시기 폐쇄된 애리조나주 루크빌도 여전히 국경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애리조나주 루크빌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막 지역인데요. 최근 몇 달간 주요 불법 이주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의 9개 구역 가운데 지난 10월 불법 이주자로 가장 붐볐던 곳이 바로 이곳 루크빌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에비스입니다. 미국 연방 내무부는 지난 1849년에 신설됐습니다. 내무부는 설립 초기 주로 토지 관리나 인디언 관련 업무를 맡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자연자원 관리 등으로 임무를 확장해 갔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내무부의 설립 배경과 변천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849년 내무부가 신설되기 전 연방의회는 나라 안 업무를 국무부와 전쟁부, 재무부에 분산시켰습니다. 국가특허국은 국무부에, 그리고 인디언 문제 담당국과 당시 군인들 연금만 다루던 부서인 연금국은 전쟁부에 있었습니다. 또 공공용지 감독과 처분을 맡았던 일반 토지국 지혜로는 토지 판매에 따른 수입 때문에 재무부에 있었습니다. 1840년대까지 루이지애나 메이과 멕시코 전쟁, 오리건 조약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유지가 늘어나자 이들 세 부처와 부처 지도부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1848년 당시 로버트 제이 워커 재무장관은 지혜로와 인디언 문제 담당국 그리고 여타 다른 부서와 기능을 하나의 독립행정부처 관할로 만들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30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1849년 3월 3일 내무부 신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설된 내무부는 기존 특허국과 인디언 문제 담당국, 연금국 그리고 지혜로의 기능 외에 여타 다양한 국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의회는 수도 교도소와 인구 조사 감독 책임뿐 아니라 공공건물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감독권과 항소 처리권을 내무부에 부여했습니다. 또 의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 상수도 체제 건설이나 수질 오염 통제, 해방 노예들의 IT 건국, 미국 서부 미 개척지 탐사, 오리건 영토 등 지역에 있는 정부 규제, 주사위 교역 규제, 그리고 병원과 대학, 공공공원 관리 등으로 내무부 임무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내무부의 초기 업무 대부분은 늘어나는 정부 업무를 다루기 위해 의회가 새 행정부처와 독립기관 등을 승인하고 신설하면서 결국 내무부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이관됐습니다.
For centuries, American Indian tribes, tribal leaders,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ve engaged in diplomatic actions. These actions continue today.
내무부 안에서 가장 오래된 국은 인디언 문제 담당국입니다. 인디언 문제 담당국은 내무부가 설립되기 25년 전인 1824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또 1903년 국립 야생동물보호구역이 플로리다주에 최초로 설정됐고 1916년에는 국립공원관리청 NPS가 세워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내무부의 설립 배경과 변천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영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가 독일을 공동으로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국의 외무장관은 평화조약에 관해서 협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정치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동유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련이 막을 것 같아서 우려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아시아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서 소련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을 통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신념 때문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주로 미국인이었습니다. 일본 점령군 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1945년 8월 말,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 도착하면서 미군의 일본 주둔이 시작됐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했고 연속적으로 일본 전범 재판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을 근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조상과 자연을 섬기는 일본의 고유한 고대 민족 종교인 신도가 국교에서 밀려났고 일본의 교육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일본은 곧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와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영국, 그리고 다른 연합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협력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UN을 창설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뒤인 1945년 4월 25일에서 6월 26일까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UN 창립 회원국 51개 나라 가운데 50개국 대표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습니다. 1945년 6월 26일 회담에 참가한 연합국 대표들은 새 유엔 헌장에 서명하고 유엔을 영구적인 평화기구로 정착시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UN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UN 창설과 동시에 세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계 경제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나라가 국가 경제를 재건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유엔을 창설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만들고 이 시기에 이런 모든 국제기구 설립 활동의 중심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이 새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조직을 이끌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정직하고 강인하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하룻밤 만에 선서하고 다음 날 아침 눈앞에 놓인 일을 바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물론 아무에게도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맡겨지진 않았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를 통해 이미 배운 사실입니다. 하고 말이죠.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고 어쨌든 대부분 다 잘 해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을 후회할 때 이불 속에서 발차기 한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what's going on? You look a bit down.
I'm kicking myself. I can't believe I missed that job interview yesterday.
What happened?
I set the wrong alarm on my phone, woke up an hour late, rushed like crazy, but I was still too late.
I'm sorry to hear that, but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But this was such a great opportunity. I've been preparing for weeks and I blew it.
You cannot change the past.
I'll bounce back, I guess. It's just hard not to be disappointed in myself.
존이 지각을 해서 인터뷰를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kicking myself.
이불 속에서 하이킥한다는 표현인데요. 어떤 일을 후회한다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발로 차는 겁니다.
I'm kicking myself. I'm kicking myself for being late.
나는 지각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I'm still kicking myself for waking up late.
나는 여전히 늦게 일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I'm kicking myself.
나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I'm regretting my actions intensely. I'm berating myself for what I've done. I'm cursing my own decisions right now. I'm filled with self-reproach. I'm lamenting my choices and feeling frustrated. I'm blaming myself for that mistake. I'm experiencing deep self-blame. I'm chastising myself for the error. I'm rueful about my recent choices. I'm in a state of self-condemnation.
나는 후회하고 있어요.
I'm kicking myself.
I'm kicking mysel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going on? You look a bit down.
Oh, I'm kicking myself. I can't believe I missed that job interview yesterday.
What happened?
I set the wrong alarm on my phone, woke up an hour late, rushed like crazy, but I was still too late.
I'm sorry to hear that. But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But this was such a great opportunity. I've been preparing for weeks and I blew it.
You cannot change the past.
I'll bounce back, I guess. It's just hard not to be disappointed in myself.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인가요?
You look a bit down.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I'm kicking myself.
정말 후회스러워요.
I can't believe I missed that job interview yesterday.
어제 취직 면접을 못 갔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I set the wrong alarm on my phone.
전화기에 알람을 잘못 맞췄어요.
Woke up an hour late, rushed like crazy, but I was still too late.
한 시간 늦게 일어났고 급하게 갔지만 여전히 늦었죠.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네요.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I blew it.
내가 크게 망쳤어요.
Blow.
입으로 바람을 불다.
Blow.
Blow의 과거형?
Blew.
Blew.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어떤 것을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망쳤다는 표현입니다.
I blew it.
망쳤습니다.
I'm kicking myself.
후회하고 있어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s going on? You look a bit down.
I'm kicking myself. I can't believe I missed that job interview yesterday.
What happened?
I set the wrong alarm on my phone, woke up an hour late, rushed like crazy, but I was still too late.
I'm sorry to hear that. But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But this was such a great opportunity. I've been preparing for weeks and I blew it.
You cannot change the past.
No, I'll bounce back, I guess. It's just hard not to be disappointed in myself.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kicking myself.
후회하고 있어요. 이불 킥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